이사 와서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설교할 때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는데 강례상이 올 때마다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귀에 이렇게 빗소리가 들리듯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7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언서들이 그러하듯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두 흐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11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남 유다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은 주위의 약소국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당시에 한 강대국이 딱 떠올랐는데 그 강대국의 이름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탁 떠오르니까 이 주변의 국가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수르와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람. 오늘날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가까이 또 있었던 것은 남유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으로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동맹국들을 막 끌어모으는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도 대체로 그 동맹에 다 가담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남쪽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의 남쪽에 있는 화근을 먼저 제거한 후에 아스루와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진군합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남유다의 왕실에 전해집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소식이 들립니다. 남쪽 유다에 두 나라가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딱 국경에 온 것입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는 왕실이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이제는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당시 임금인 아하스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라는 것은 타다만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스야 못 믿겠지. 너희들은 떨고 있고 아람 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이 타담한 부지깽이처럼 된다는 것이 안 믿어지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너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이 징조는 아 우연이 아니고 도저히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징조를 명확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어떤 모습이면 아하스야 네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모습이 어떠하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이라도 징조를 보여줄 테니 네가 나한테 구해보아라.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의 대답이 너무 의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입각한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했었던 그 말의 속내 실상이 무엇인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딱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즉 13절에 보면 아하스의 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아하스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행동이었다. 네가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징조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인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아하스 왕 또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미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다 해주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아하스 왕은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바로 코앞에 적들이 있는데, 내 생존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건 나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나 못 믿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내 생존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생각했었던 문제 해결 방식은 뭐냐 하면 아수르와의 연합입니다. 아수르와 공조해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치 외교적으로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하스가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있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수르와 연합할 겁니다. 그리고 저 두 연합군을 무찌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있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데는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뭐 지명들, 또 인명들이 공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극장에서 방영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아주 살벌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지도자의,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몸부림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요, 당장 먹고 사는 현실입니다. 지금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위협을 막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막 생각이 많고 복잡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요,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포장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풀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암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내 생존, 내 삶의 문제는 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때마다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능력이 있기는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까? 제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테니,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타결할 테니, 자꾸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종교 생활 외에 내가 이 문제를 타결할 방법과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하스 왕의 항변뿐이겠습니까? 그런 아하스 왕의 속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친히,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친히 징조를 보이겠다.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한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징조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만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 말씀의 약속은요, 아하스 왕의 순종 혹은 아하스 왕의 믿음의 반응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했을 때 아하스가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냐면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의 한 중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알마라는 말인데 처녀의 아들, 처녀의 아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처녀의 아들일까요? 처녀는 절대 아들을 못 낳죠. 어렵습니까? 즉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처녀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 이게 하나님이 했나? 사람이 했나? 헷갈릴 수 있는데 처녀의 아들은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징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오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졌다고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신의 한복판. 근데 마태가 이걸 그대로 딱 인용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악과 불신의 한복판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구원이 예언서에 있는 그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징조의 성취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구원을 받는데 그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가져와서 이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하면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쪼잔하게 뭐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돌이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에 대한 형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의 형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려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안 오고 골프를 치러 간 거지.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는데도 그분이 담배까지 피네. 라이터를 귀에 꽂았어. 이렇게. 그런 골프를 딱 치려고 하는데 햇빛이 이렇게 하고 팡 터졌다는 거야. 그리고 귀가 다쳤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을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안 웃으시네. 여러분 무슨 우리 하나님 무슨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안 오다가 어디 가는데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벌받았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쪼잔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면 뭐 햇빛으로 뭐 라이터를 뭐 터뜨리고 뭐 이렇게 접촉사고 나게 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뭘 봅니까? 임마누엘을 보잖아요. 임마누엘. 인간의 죄악의 한복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의 모습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 하는데도 거부할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멸망하시려고 했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투성인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오늘도 또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하스의 순종과 아하스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스는 됐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보관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임마누엘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명확한 징조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개야, 제가 누구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기 이름. 저하고 지금부터 눈을 안 마주치는 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버릴 거면 너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면은 내가 왜 예수를 보냈겠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려면 너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거면 내가 왜 예수를 보냈겠니? 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겠니?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와 무관하게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고 God with us,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시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겼던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예배가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드리고 다음 주 드리고 이것은 중간에 새벽 예배를 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단어 앞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기도원이 있잖아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도원이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원이 징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사인을 보내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은 마른 징조를 구했고 그 다음에는 반대를 구했어요. 기도원이 구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스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징조를 구하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또 징조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구해서 받았는데, 아니 여기선 괜찮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줬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원의 경우도 귀하죠. 용기를 내서 그가 잘 안 믿어지는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할 표징을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선하다고 판단하셔서 표징을 통해서 그래, 네가 나에게 표징을 구하는 것을 내가 불신앙으로 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보겠다, 신앙의 확증으로 보겠다라고 그에게 사인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도원이나 아하스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경우에는 기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은 은행 가가지고 어렵게 대출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백지수표를 준 것과 똑같죠. 이것은 아하스의 불신앙과 아하스의 연약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결심이 그만큼 단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기도원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아하스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한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기도원이고 후자가 아하스입니다. 한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원이나 아하스나 약하고 믿음 없기는 매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하스의 경우는 징표를 주시겠다는 은혜의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한숲은 어디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덕으로 부르시고요. 그냥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축복을 받아내겠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습이 8년이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9년이 됩니다. 2017년도에 제가 왜 아까 설교 초두에 작년에 여기 없었느냐, 저는 작년 이맘때에 남아공에 있었습니다. 작년 4개월 동안 이 성경이 아니고 저희 집에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4개월 동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는 2기의 사역을 시작한 한숲에게 5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면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읽어가다가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5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5가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듣는 마음. 두 번째는 뭡니까? 갑절의 영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것처럼 성벽의 재건. 네 번째는 뭡니까? 재정의 축복.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다섯 가지 약속이 뭐였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상황이, 마치 이 상황이, 방금 우리의 이 상황이 이사야서 7장과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그냥 주신 거니까 예배 시간에 듣고 나는 내 보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 시간에 됐고 나는 내 보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귀하냐면요, 기도원보다 아하스 공동체가 왜 귀하냐면은, 아하스 공동체가 될 때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도, 이때는 조금만 반응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때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작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응해도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물론 기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표정을 확인받고 쓰임받는 것도 귀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물이 있는데 이게 두레박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펌프를 올리는 것은 차이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 대비 10배, 100배의 응답이 오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24년, 제가 기억이 맞다면 24년 전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계시는 모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로 제가 24년 전에 앞교회, 그러니까 초장동 교회라는 곳을 섬기다가 24년 전에 그 교회 교육자로 갔습니다. 그때에 그 계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와 같은 주간에 그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4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태형 목사님이 모교회여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회의 24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 또 그 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이 어떤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마다.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또 어떤 것을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때 딱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8년, 9년이 되잖아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한 수배 25년 전이 어떠했다, 한 수배 30년이 어떠했다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들이 회상할 때에 한 수배 30년을 돌아보니, 아, 그때에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한 때였네?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나고 있을 때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 그때가 더 많은 은혜가 쏟아지는 때였구나.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노력 대비 10배, 100배의 응답이 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기도에도 그랬고 대표 기도에도 그랬고 우리가 예배 전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랬는데 노력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대비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계속 받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이게 당연하다라고 어느 순간이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겸손을 상실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리트머스는 이유가 어떠하든 기도의 시간에서 멀어졌으면 교만한 겁니다.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기도의 시간에서 멀어졌다면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첫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의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그 약속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 축복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뭐 그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에서 멀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말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안 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나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은혜의 백지수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중히 교양 있게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무엇보다 순종의 시간으로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기대와 소망은 쉬지 않고 이 은혜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지만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지나왔던 많은 경우에 보니까 분명 그 한 공동체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축복과 은혜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 교회 오는 세 가지 완전히 교회를 처음 오는 분한테 당신이 기도해라고 하나님 잘 들어주신다고. 왜냐하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보여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지금 7층에서 우리 교회 그 김태원 형제의 터와 이제 사명의 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는 7층 사명의 교회와 그 목사님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개척교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럼 한석교회는 개척교회인가? 8년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는 두 번째 시작 앞에 서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약속한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시작하는데 또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일을 주셔도 일을 움직여도 100을 주시겠다고 작정하던 이때에 영적인 로또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하는 이때에 은혜의 놀라움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을 주시면 일을 움직여도 100을 주시는 시간 다 지나고 나중에 100을 노력해야 일을 주시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물을 따라서 쭉 가야 됩니다. 물을 따라서 쭉 가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되죠. 여러분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2017년도 예배가 두 번 남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뿐만 아니라 한숨의 시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냥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개인 가정 은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멘 하나님. 제가 그러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약속도 귀하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 자체도 귀하지만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2017년도, 2018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스 공동체 지체들이 이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녀의 아들, 알마, 임마누엘,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서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징조거든요. 여러분 오늘 터모임 하실 때에 2017년도 감사한 제목, 2018년도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걸로 이제 여러분 터 나눔을 할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거다. 여러분 2017년도가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에게는 지금 고유명사가 된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못 잊는 응답하라 1988처럼 절대로 못 잊는 2017년도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던 징표이고 징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숨을 향해서 듣는 마음과 갑절의 영감과 성벽의 재건과 재정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보는 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징조 약속의 중간에 있는 한숲의 공동체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